지난번에 저희들은 여호수아 4장 1절 지난번에 3장을 보았는데 3장에서 믿음 속의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보았습니다. 3장을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라.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까지 보게 되면 아론 그 대제사장은 죽었습니다. 죽었으므로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 두 아들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로 나왔으므로 두 아들 중에 그 큰 아들 마다들은 이제 대제사장이 되었을 거고 그 대제사장이 이제 법궤 를 울러맵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는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따라라고 얘기했고 4절에 보면은 상그가 2000 규빗 규빗이 0.45m면 2000 규빗이니까 약 1km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3000 야드인데 1km쯤 떨어져서 그 이제 대제사장이 그 법궤를 메면은 그 따라가라 이거죠. 그래서 한 제사장은 법궤를 메고 다른 제사장 그 제사장 같이 있을 때 다른 그 민족들은 거기에서 1km 떨어져서 그거를 따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의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으므라. 그래서 그 제사장보다도 앞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앞서지 말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새벽 기도에 우리 어느 한 성도가 질문했는데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얘기하는데 계획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으로 하여금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그걸 따라갈 때 그 하느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13절은 보면은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길을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은 요단 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였으더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울러매고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물이 흐릅니다. 이때 언젠가 하면은 그 물이 가장 많은 봄 그 추수 때입니다. 봄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봄 장마철입니다. 그 장마철에 물이 가장 많을 때 이 제사장이 법궤를 울러매고 요단강을 지금 동쪽으로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 서쪽인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물 흐르는 물을 보고 발을 밟을 때 그 물이 스탑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역사를 하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모험,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그 말씀을 믿고 물은 흐르고 현실적으로 아주 어렵지만은 그것을 발을 밟을 때 물에 잠겨서 빠져 죽을 그 위험도 있지만은 그것을 밟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믿음의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백성이 14절을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자기들 장막이 바로 요단강 오른쪽에 시딤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시딤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1km 앞에서 거기에서 행하더라. 그걸 법궤를 울러메고 한 사람 뒤에서 따라가서 두 제사장들이 앞으로 가더라 때가 있고 그때가 15절에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그러니까 비가 가장 많이 오고 물이 가장 많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 것들 보고 법궤를 울루매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멈추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이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4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4장은 기념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약 1440년경에 여호수아가 적은 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율법책에 기록하였다고 여호수아 24장 26절에 나와 있으므로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을 볼 수 있고 약속 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위험한 일과 성령의 인도에 따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앞서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 1km 뒤에 따라가라.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더불어 하나님 은혜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각종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결국 그를 따라갈 때 우리가 승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눈의 아들 호시아를 여호수아라고 칭하였더라. 이름을 바꾼 것을 나옵니다. 세아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은 주는 구원이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라는 말이 그리스도에서 나왔는데 크리스토스에서 그 말씀 뜻이 주는 구원이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온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와 같은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서 갈보리 제부 에나임 미래는 하느님께서 저를 이 갈보리 에나임 힐을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기름을 부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요단 건너기를 마치다. 요단 건너기가 우리 지난번에 3장 처음에 본 시딤에서 바로 그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길갈이라는 그 사막 지역이 나옵니다. 평지입니다. 길갈 다음이 바로 남쪽에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가 아주 그 강한 아주 그 아주 어려운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길갈까지 넘어가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밑에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가나안 땅 거기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건너기를 마침의 뜻은 바로 요단 오른쪽에 시딤에서 왼쪽으로 건너서 길갈 지역에 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백성의 매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각 백성마다 열두 지파가 있는데 그 대표자 한 사람씩 그러니까 열두 명이면 열두 지파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속할 그곳에 두라 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제사장이 그 요단강 중간을 발을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을 때 그 요단강이 전부 다 마른 땅으로 바뀝니다. 물이 전부 다 수답이 되고 그 물뚝이 있는데 요단강 뚝에 물만 그냥 넘칩니다. 여기에 마른 땅이 됩니다. 마른 땅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지나갑니다. 그 당시에 숫자가 우리가 60만 대군이라고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움할 사람이 60만 명이라 했으므로 결혼한 사람들 치고해서 꼬박이 한 3쯤 하면 약 한 200만 명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200만 명들이 그 마른 땅을 지나갑니다. 바로 그 마른 땅에서 돌 12개를 취하라. 각 지파가 큰 돌을 한 개씩 가져와서 오늘 밤 유속, 오늘 잠잘 땅 바로 요단강 서쪽인 길갈 지역에 자기의 캠프에다가 그것을 두고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캠프는 우리가 보면 오른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하는 것을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가 자는 그곳에 돌 하나를 놔두라 했습니다. 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돌 가져올 사람입니다. 요단강 중간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는 그 중간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궤를 메고 있는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 그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서 가지고 나오라고 대가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다. 표징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갈보리 채플에서는 비둘기를 우리가 사인을 사용하죠. 비둘기는 뭘 뜻하느냐?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그 표징 다른 말로 하면 상징이 되리라. 그 돌을 가져오므로써 너희들한테 하나의 상징을 보여주겠다. 우리가 또 십자가는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우리가 상징이 필요하냐면 인간들은 잘 잊어버립니다. 하느님께서 그 역사와 그 구원의 어떤 역사라 이런 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징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징이 되라 돌을 가져오면은 후일에 너희 자손이 너희 자식들이 후손들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는가 물어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길갈 그 지역에다가 돌을 12개를 놓게 되면은 그 돌들을 보고 물어볼 거라 했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기념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돌들을 보문해서 길갈에 있는 돌들을 보문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는가 물을 때 그 아버지가 그 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느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이끌 때 바로 제사장이 법궤를 울러매고 그 물을 건널 때 그 물이 멈추어서 거기에 마른 땅이 됨으로 인해서 너희의 선조들이 200만이 되는 어린아이와 부녀자와 전부 200만 또는 300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건너갔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즉 하느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우리 수요일 저녁에 제자들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를 제하고 11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처음으로 떡을 떼주시고 이거는 내 몸이라 했고 두 번째는 포도 그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성찬식 하는데 매월 첫째 주에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합니다. 저희들 생에 보면 많은 기념이 있습니다. 부활주일날은 예수님 부활한 날이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요. 각각 개인마다 구원하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날은 바로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행했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 수를 따라 지파가 열두 지파는 열두 개 돌이 되죠. 돌 열두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에 가져다 거기 두었더라. 자기 유숙한 곳이 바로 길갈이죠. 길갈 거기에다가 그것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약 한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들이 자고 있는 그곳의 동쪽에 세 개 돌, 남쪽에 세 개 돌, 서쪽에 세 개 돌, 북쪽에 세 개 돌, 이런 식으로 그 사각형으로 그걸 놓아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9절을 보면은 또 다른 열두 돌을 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또라는 거 더하는 거죠. 요단 가운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발이 성곳에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바로 그 중간에 요단강 중간에 흐르는 거기에서 갔다가 또 돌 열두 개를 그 물 중간에다가 세웠다 했는데 여기 오늘까지라는 것은 이 저자가 적었는 바로 그때까지를 뜻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찌 되느냐? 2009년 오늘날은 바로 요단강 중간에 그 돌들 열두 개가 흩어져 있습니다. 주위에 그동안에 많은 물들이 흐르고 몇천 년 동안에 3천 년 정도 되겠죠. 그 동안에 흐른 동안에 오늘날 주위에 그 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들을 보물이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10절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 당시 뭐 두 명 제사장들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세 백성에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넸다. 그래서 제사장이 거기에 요단강 중간에 있을 때 그 물이 마른 땅이 되었으므로 200만 이상 되는 그 백성들이 그것을 속히 건넸더니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다 건너고 난 뒤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 그래서 마친 후에 이제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 벗개죠. 여호와의 궤는 우리 지난번에 설명했지만은 이 당시에는 금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그 박스입니다. 캐비넷 같은 이런 박스인데 그거는 하느님의 현존과 권위를 상징하는 하나의 그 박스인데 여호와의 궤 또는 언약궤, 법궤라고 했는데 그 위에는 천사 둘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언약궤 그 법궤 안에는 바로 십계명을 받은 모세의 돌 두 판과 또 만나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에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 지팡이 싹이 낳는 이 지팡이 이 세 개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12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이들은 요단강 동쪽에 사는 지파입니다. 르우벤은 바로 사해 죽음이 바로 동쪽이요. 바로 그보다 위로 올라가면 압복강이 있는데 그 동쪽에는 갓 지방이 살았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 동쪽에는 므낫세의 반지파 한쪽 므낫세 지파는 동쪽에 살았고 한쪽 지파는 서쪽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동쪽의 지파에 동쪽에 살 수 있는 그 살았는 므낫세 지파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다. 이들은 바로 요단강 동쪽에 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에 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들이 전투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들이.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4만 명이 전투 군대로 무장하고 요 앞에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 바로 그 건너는 여리고 평지 바로 앞에 길갈에 있었죠.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을 이제 정복하는 그 전투하기 위해서 여리고 바로 앞에서 이르렀다. 그 평지가 길갈 지역이 되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운 것 같이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 하느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말씀했는데 그 요한과 그 야고보의 엄마가 나와서 자기 두 아들을 한쪽은 영의정, 좌의정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높은 자리에 앉혀 달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 나머지 열 제자들이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상당히 분하게 여겼다 나왔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6절과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라 하리라 했습니다. 즉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여호와 하느님 높이기를 원하면은 여러분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느님께서는 낮추는 자, 겸손하는 자를 높이시는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임을 원하게 되면은 어쩌면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와 같은 자세가 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로 하느님께서 높였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 대해 그 경외하는 마음처럼 여호수아를 경외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시라. 그래서 증거궤를 맨 자를 요단강에서 바로 서쪽으로 그 길갈 지역으로 그 언덕으로 올라오도록 하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은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요단강 중간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이때는 장마철이므로 봄 장마철이므로 물이 참 많은 그래서 결국 언덕 강둑을 넘쳤다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와 같은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느님 말씀 듣고 얘기했을 때 제사장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냐고 그거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물이 많은데 건너 이러지 않냐고 그 말을 순종을 했더니 하느님께서 이와 같은 초자연 역사로 200만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이거 유대 달력이죠. 정월 10일에 그러니까 3월 달쯤 됩니다. 유대 달력이 한 3개월 정도 우리 양력보다 늦으니까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치라. 바로 여리고 지역의 바로 오른쪽인 길갈. 이제 다음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요단강 서쪽입니다. 길갈에 진치매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제 그 열두 돌을 길갈 지역에다가 세워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르쳐서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돌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순전히 기념입니다. 그 돌이 신이 있다고 하는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상과 기념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그 돌 자체가 하나의 신, 하나의 인격체가 있는 양 해서 그걸 절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신을 만드는 거 절하고 이러한 것들은 전부 우상이고 기념, 이건 하나의 그 사인입니다. 기념이다. 하나의 메모리, 사인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그것이 무슨 뜻이냐 물을 거랍니다. 22절 너희는 자손의 길로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마른 땅을 바로 여호와 하느님께서 법궤를 가진 그 제사장이 그 중간에 섰을 때 그 마른 땅이 되어서 그 요단강을 건넜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홍해를 갈린 것을 같이 설명합니다.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라. 바로 홍해 바라까지도 역사했다. 홍해 경우는 바로 모세가 지팡이를 갖다 대었더니 그 홍해 바다가 갈려서 바로 수많은 이스라엘인들이 건너는 그와 같은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그분도 바로 여호와 하느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24절을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라.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돌을 갖다 놓고 기념을 한 것은 여호와의 손, 여호와는 사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성경은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의인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하나님이시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그때서만 볼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여호와의 손, 손, 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의인화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내가 저희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의 신을 은화로 표시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능하시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하고 너희로 여호와 하느님을 영원토록 경외,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며 섬기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그 열둘 돌을 기념으로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념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의 그 기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하실 때 어떤 특정한 날이 있습니다. 저 경우는 1974년 바로 부활절이 바로 저한테 기념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셨고 나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내 자신을 위한 거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 바로 그리스도 영광을 위한 그 삶으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각각 개인의 기념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또 뭐 성찬식, 매달 말드리는 성찬식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와 같은 기념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념들을 바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자녀들이나 또는 형제, 자매들 또는 식구들 이웃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결국 여호와의 하나님 손이 능하고 여호와를 우리가 영원토록 경외해야 되는 것을 알리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념이란 제목으로 당신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저희들이 참 주님을 항상 기념하게 하시고 또 저희 삶을 통해 가르쳐주신 그 날을 생각하여 참 여호와 하느님의 손이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깨우게 하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삶 동에 여호와 하느님을 영원히 경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도 허락해 주셨기를 바라곤하며 그것이 저에게 머물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서 기도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보았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서 저희들 시간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베드로가 성전 앞에 앉아는 앉은뱅이를 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즉시 예수께로 관심을 돌려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역사임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저희들의 사역도 그 영광을 항상 주님께로 돌려야 함을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하여 저희들이 그 2009년 성경 봉독 계획에 따라 교독에 있는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란 제목으로 보고자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 곧 우리 조상의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느님이 곧 우리 조상이다. 이게 우리라고 함으로 이 듣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는 유대의 예루살렘, 즉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청취자들이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고 바로 유대인들이 청취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후손들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나중에 바꾸었습니다.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예수를 영광스럽게 했다. 즉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도록 하였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저를 넘겨줘. 바로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는데 누구한테 넘겨주냐.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단한 것을 빌라도 로마 총독한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었다.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바로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기로 원했으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다, 부인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왕이라 했는데 가이사는 로마의 왕이 가이사입니다. 황제가. 그래서 자기가 왕이라 했으므로 왕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왕이라 했으므로 바로 예수는 로마의 그 법의 반역자다. 즉 로마의 왕인 가이사를 부인한 반역자다. 그러므로 빌라도 너가 만약 그 예수를 놓아주면 스스로가 왕이란 예수를 놓아주면은 바로 너가 가이사 그 왕의 거기에서 충신 충성스러운 그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런 종이 아니다. 관료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목이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그 못 박힌 후에 반역 제명이 유대인의 왕이란 그것이 제명입니다. 바로 자기가 그 왕을 그 임명하고 안 한 것은 로마 황제의 결정권에 달려있지 자기 스스로가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므로 그것이 제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빌라도는 로마 총독인으로서 예수가 보니까 이 땅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대화, 신문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바로 눈에 보이는 이 땅 유대인 왕이라고 했으므로 그것은 반역죄의 행함으로 그를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했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거룩하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떨어지는 그리고 의로운 불의가 전혀 없는 자 바로 예수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 살인한 사람이 마태복음 27장 21절부터 26절에 바라바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6월절에 그 유대인의 풍습이 한 사람을 석방하는, 감면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바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고 싶어 했는데 바로 유대인 그 백성들이 누구를 놓아주다면 바로 죄인,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했다, 살인자를.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래서 생명이신 주, 바로 모든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죄를 속가짐으로 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생명을 가질 수 있는데 그분을 주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삼기면 바로 그를 죽였다, 생명의 주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죽었던,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영화롭게 했던 것인, 다시 살려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도록, 거기에 앉았도록 하는, 이렇게 해서 누가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한테 복음의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고린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은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이요. 우리가 모든 고통을 이긴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을 다 이기는 이와 같은 영원한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증인으로다. 바로 우리 사도들, 예수의 그 제자들 11명,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또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를 같이 먹었는 그와 같은 사건도 부활하고 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 나 자신이요. 또 나 위에 있는 그 요한, 또 많은 그 사도들이 바로 증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믿음으로가 되겠는데 믿는다는 데에서는 반드시 목적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제가 회사 일을 갑니다. LA 다운타운에 일을 나갔는데 그때 LA 다운타운에 이미 지진이 나서 그 다리가 완전히 다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르고 저는 평상시에 왔지 자동차를 몰고 LA 다운타운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뭐냐 하면은 어제처럼 마찬가지로 LA 다운타운의 그 도로가 지진이 나서 부서지지 않냐고 평상시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핵심이 예수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예수에 관한 것들, 바로 성경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믿음의 정의는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 사람이나 안전뱅이를 지금 고치고 난 뒤에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사람, 이 안전뱅이가 성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나았다. 왜냐하면 이 안전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는데 낳고 난 뒤에 이 안전뱅이가 걸어가고 그리고 뛰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나 믿음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했는 그와 같은 믿음에 의해서 온전히 낫게 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정의가 있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고 번역했는데 이 주라는 뜻은 저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만드는 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고 온전케 하는 자. 믿음을 그걸 행함으로 해서 온전하게 결과를 만드는 자도 예수란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시작과 끝은 전부 다 예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에 관한 얘기가 성경이요. 모든 것이 예수요. 믿음의 그 목적격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십자가 죽고 난 뒤에 하느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서 하느님 보좌 우편에 이것이 바로 영화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로마서 12장 3절에는 또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느님이 주었죠.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뭐 사라나 릴리나 알렉스나 폴이나 뭐 여러 사람들 뭐 제레미나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느님께서 기도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는 그 말씀 거기에 있으라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 자기의 뭐 꿈이나 자기의 뭐 상상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느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새벽기도에 참석에 대해서 어떤 분이 새벽교회에 참석하는데 어떤 전도사는 참석하는데 어떤 전도사는 왜 참석 안 하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 새벽기도에 참석한 전도사가 있는가 하면 그는 참석 안 하지 않지만은 또 그분은 또 다른 날에 또 노상 전도를 한다든지 자기의 또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믿으면은 그와 같이 하느님께 주어지신 그 다양성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분량대로 그냥 충성스럽게 하면 됩니다. 자기의 주어진 대로 거기에서 가고 또 다른 분은 다른 데 주어진 대로 가고 이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 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지체로서 손가락 역할과 발가락 역할과 발 역할과 다 다릅니다. 갈구집회나 미래 가령 파시 예배에 참석한 사람 또는 스페니시 예배에 참석한 사람 영어 한국어 뭐 이런 분이 있고 또 그분들 중에 또 새벽기도에 계속 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 아예 새벽기도에 안 온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다른 일을 뭘 하느냐 세상에 또 일을 함으로 인해서 또 주님의 사역하는 기쁜 마음으로 또 발런티어로 자원해서 또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에서 또 그와 같은 주어지는 영의 그 열매인 그런 물질을 받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믿음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이 그 진리를 몰랐다는 것 바로 예수가 바로 우리가 구약 때 계속 기다려왔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께서 기름을 부어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 말이요 메시아는 이스라엘 말 같은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바로 우리 민족들, 유대인들을 구하라는 그와 같은 메시아인 것을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해서 바로 너희 백성들도 그랬고 관원, 너희 지도자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여기에서 청중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았다. 그래서 메시아가 바로 해를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실 일들을 미리 얘기를 했다. 누가 했느냐? 선지자들이 미리 얘기했다. 거기에 대한 예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을 보면은 이사야가 그 메시아가 고난 받을 것을 얘기하죠.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아 되었고 강구를 많이 꺾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느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메시아가 해를 받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기 4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다윗의 그 시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메시아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것을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오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로마 병정들이 밑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과 그 속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당시에 완전히 벌거벗어서 그냥 당했습니다. 속옷까지 로마 병정이 다 뜯었습니다. 그러다가 있는데 그 나중에 로마 그 카톨릭교에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팬티를 입혀서 이렇게 조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완전히 속옷까지 다 로마 병정에서 나누지는 그냥 벌거숭이로 못을 세례를 받으셔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예수 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 메시아가 고난을 받았는지 얘기하는가 하면 그 당시나 오늘날에나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고난을 받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통치자로서의 메시아만 믿습니다. 그럼 성경에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나오는데 왜 믿지 않냐면은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구절은 전부 다 상징화해서 해석해 봅니다. 그 영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고난. 그냥 마음의 고난. 뭐 이런 식으로 육적인 고난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상징해 버리고 단지 영광스러운 통치자, 승리자의 그 모습, 영광스러운 통치자로 오는 그것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초림 메시아, 앞으로 새로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그때나 오늘날이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베드로가 바로 고난을 당한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 참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한 첫째는 성경 자체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또 그 다음에 그 어떤 구절을 보실 때 그 성경 안에서 영적으로 해석했고 또 그 구절 속에서 문맥이 맞아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해석이 in the scripture에 symbolic interpretation in the scripture.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context of the text. 성경 안에 있는 그 context를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그렇지 않고서는, 왜냐하면 성경에 원래 그 문자적인 의미들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바로 유대인들처럼 성경이 이렇게 다윗의 선지자나 또는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고난을 받았던 그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는 이유가 바로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통치자의 승리의 모습 거기에 나올 때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바로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 죄 때문에 그렇으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회개하면은 주님 용서하기 때문에 죄가 아예 없는 것을 압니다.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우리가 몸이 상당히 피곤하지만 주일날에 이래 와서 찬양할 때 그 피곤이 완전히 가십니다. 영어에 보면은 refreshing time이라 했습니다. 유쾌한 날. 바로 이 예배 후에 유쾌한 새로운 기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곡 가사가 옛날에 아는 가사일지라도 부를 때마다 그것은 유쾌한 곡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에서 바로 리프레싱 송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의 그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할 때, 이와 같은 죄들이 완전히 용서받았을 때 우리의 기쁨이 넘치나는 이와 같은 기쁨을 19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의 삶은 항상 여러분의 개인과 주님과의 일대일의 관계가 항상 유지되어야 됩니다. 요즘 아침에 제레미가 와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제 베드로 전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야고보서 다 끝났어요. 그동안에 중국에서 5년 동안 있다가 그 성경에 대한 질문이 많아가지고 30분 동안에 말씀 보고 그 다음 1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1시간 기도 시간이 그동안에 뭐 질문 시간에 그 대답한다고 시간 뭐 거의 다 보냅니다. 요즘 기도보다도 그렇게 이제 많이 보는데,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그 자기의 그 느낌이 refreshing, 완전히 유쾌한 그 기분, 그러한 것을 기쁨을 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sanctified by the truth, 그 말씀에서 자기를 그 순화시키고 말씀에서 모든 불확실했던 것들을 확신이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그 기쁨이 솟아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바로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고 자기가 실수로 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것을 회개할 때 죄를 없이 한다. 바로 이노센트, 죄가 없는 사람으로 용서해 줄 때 그때 기뻐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정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말했는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죠.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영어로 anointed one 뜻입니다. 그럼 예수는 그 이름이죠. 예수는 자슈아와 같은, 이스라엘만 자슈아고 예수는 그리스 말인데 자슈아가 그 같은 말입니다. 즉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람이자 또 하나님이십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에 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다. 그래서 만유가 회복할 때, 이 세상이 모두 다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받는다. 즉 하나님 우편에 그 앉아 있는다 이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를 회복할 때는 무슨가 하면 지금 무슨 때는 이방인 때입니다. 지금은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에 의해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아들 되는 바로 이방인이 때인데, 로마서 보면 이방인이 그 수가 차기까지 차하게 되면은 7년 대환란 전에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나오죠. 공중에 나팔 소리가 나올 때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산 사람 공중 재림이 있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생깁니다. 그때 유대인들 14만 4천인들이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메시아인 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이 잘리게 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해서 이 땅에 다시 예수님 오십니다. 공중에 재림하는 많은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은 왕중의 왕으로 오고 그 공중에 올라갔는 그 성도들은 왕으로서 와서 이제 그 14만 4천 명과 7년 대환란에 또 사람들 중에 그 7년 대환란 나는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7년 대환란에 예수를 믿어갖고 그 사단에서 목이 잘린 사람을 영적으로 다시 살리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요한계시록 목빼임을 받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그들과 더불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 예수님은 왕중의 왕이요. 우리들은 왕으로서 그 목빼임을 달린 자를 천년 왕국 들어가고 천년 왕국 들어가기 직전에 사단과 그리고 사단의 여러 가지 추종자들은 바로 무저갱, bottomless pot, 밑창이 없는 갱 속에다가 빠뜨립니다. 그럼 갱 속에 그들이 계속 떨어져 갈 거고 그럼 천년왕국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사탄을 풉니다. 풀면 그때서 유혹당하고 이런 자는 이제는 유황불, 개헤나라는 영멸하는 그 유황불을 심판을 받았어요. 그때 죄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바로 이것을 만유를 회복하실 때 모든 것을 회복한다. 이 지구,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바로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서 예언이 에스겔에 나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미국 그 갈보리 체포 그 K-웨이브 방송을 들으면 에스겔에 대해서 그 갈보리 체포 목사들이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에스겔 36장부터 40장, 36장부터 40장입니다. 거기까지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그 37장은 이미 우리가 역사적으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었죠. 되었지만 30장 그또 후반에 가보면은 또 여러 가지의 그 러시아인들과 또 이란과 시리아, 터키 이런 저들이 연합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큰 전쟁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는 와서 그 이스라엘인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와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만유를 회복하실 때 이 만유를 회복한다는 것은 먼저 이스라엘인들을 회복하고 그 외에 또 다른 그 여러 가지의 그 모든 세계를 회복하는 것을 뜻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거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 같은 선지자라니까 이거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했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와 같은 자를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나 같은 선지자. 유대인들은 이 청지자라 뭔가 하면은 나 같은 선지자를 첫째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여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 때에 우리들이 바라왔던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그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유대인들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은 첫째, 나 같은 선지자 하나 저는 과거적으로 이거는 여호수아를 가르친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나와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할 때 너희를 따라와라. 과거적 여호수아를 가르친다. 미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모세가 사람인데 모세 같은 선지자 앞으로 그 메시아가 올 때는 사람인 메시아가 오지 하나님인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림인 메시아 바로 사람인 메시아가 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성경에 어떻게 다른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하느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느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왕이라 할 것이요. 한 아기가 우리한테 낳는데 전능하신 하느님을 했습니다. 즉 하느님의 그 아들인 것을 성경이 얘기했고 10편 2장 7절에는 보면은 내가 영을 주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랬을 때 여호와 하느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로 하느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바로 메시아는 하느님 아들이야 되고 또는 사람이야 됨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구절들은 전부 다 상징적으로 해석해버립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앞으로 오는 선지자는 사람인 메시아가 선지자로서 이 땅에 와야 되고 그들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인들을 구원하는 통치하는 그 통치자로 올 것이라는 바로 선민사 이스라엘들만이 거기에 받을 거란 이러한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되었음을 오늘 이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그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라 하였고 바로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들으라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온 이 말씀을 너희들이 듣지 않으면 선지자의 말. 선지자의 말이 바로 하느님 말씀이죠. 하느님 뛰어나기 때문에 멸망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나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다. 왜 사무엘이냐?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기와 왕정정치 중간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처음에 부족국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사사기, 영어로는 쫙지라고 적어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족장들입니다. 조그만 마을의 그 족장들, 그것을 우리가 한국개혁성계 사사로 되어 있고 영어에서는 쫙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이, 킹이 다스립니다. 그 첫째 왕이 사울 왕이 나오죠. 사울, 킹 사울이 나오죠. 그것을 우리가 전제 정치 또는 왕정 정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다음에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이 나오죠.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옹위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 때부터 선지자를 가리켰다. 바로 사무엘이 메시아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인 그 누구냐? 바로 다윗을 그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족보에 보면은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마리아의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났죠. 왜냐하면 예수의 아버지는 하느님 아버지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엄마는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마가 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람이고 아버지가 하느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느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모고를 누구냐? 아버지는 하느님이고 엄마는 사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느님과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세 가지입니다. 사람,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이 세 가지의 그 기능을 예수님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그 1장 1절에 보면은 야고보의 형이 친형이 누구냐면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야고보 그 동생이 엄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르죠. 동생이 바로 자기 형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 메시아라고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희 조상을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다 하셨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인하여 복을 받아. 그래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오고 있고 또는 다윗의 족보라는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만이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너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씨가 너희 씨 단수란 얘기입니다. 한 개의 씨, 바로 모든 자손들 씨들이 아니라 즉 다른 말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그 아브라함을 통한 씨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들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바로 이방인들이 지금 성령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갈부채플의 예나미래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한인이기 때문에 한인이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는 영어권으로 넘어갑니다. 영어권, 미국인.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파시, 이란, 중동 사람들, 그 다음에 스페니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수가 있습니다. 순수만 있을 뿐이지 이것이 어떤 그 차이나 어떤 그 편견이 아닙니다. 우리가 햄버거를 먹을 때 줄을 서서 똑같은 햄버거를 사 먹습니다. 그것처럼 하나의 구원과 축복은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그 씨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먼저 할 뿐이지 우리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가는 축복과 똑같은 걸 먹습니다. 마치 햄버거 집에 줄을 서서 햄버거를 먹을 때 똑같은 햄버거를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단지 먼저 먹고 나중 먹고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믿으면은 다 아브라함의 약속에는 그 영의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이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